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창조의 기념일에 저희 피조물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제단 위에 우리 자신들을 산 제사로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며 신령한 영적 사물들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정함이 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로 삼아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일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네,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하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그 충성과 또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하는 이 귀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의 영 덮을 때 최후 승리 믿으면서 죽게 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난리와 온역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나 이러한 소문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깨끗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건만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고 있는지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신앙 고백처럼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홀로 있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뜻하신 바를 알게 해서 마지막 영적 시대를 앞두고 있는 주님의 군사로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계명의 깃발을 주목하고 그 길에 충성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하늘의 평안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로서 우리들은 우리 앞날에 있는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늘 깨어서 살피면서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중심에 있는 이 미국이 미국의 이 정황들이 그래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때의 징조를 살피는 사람으로서 요즘 미국의 정세와 또 세계 각국의 정세들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나 늘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미국의 예언이 더 빨리 성취되고 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내리는 그런 일이 더 빨리 성취되고 가까워지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마 두 가지 그 의견이,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어떤 분들은 트럼프처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쓰고 미국이 아주 강대국이 되고 중공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강대국이 되어야 미국이 용처럼 말하고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그런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이든이 캐톨릭 대통령이니까 더 빨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더 강제하는 그런 일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모르겠죠.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정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하면서 늘 깨어서 때의 징조를 살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에 그 National Catholic Reporter 그 신문에, 바티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바티칸은 백악관에서 4천 마일 이상 떨어져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훨씬 가깝다. 미국에서 두 번째 캐톨릭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취임할 때에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조 바이든이 아침 미사를 드리러 성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온 세계의 관중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취임식 중에 주교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기도 중에 교황과 성 어거스틴의 인용문이 그 기도에 가득 찼다. 바티칸의 관습대로 교황은 축하 전문을 보냈는데 조 바이든이 캐톨릭이 추구하고 있는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위해서 일하도록 촉구하는 이 축하 메시지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이 내용은 벌써 두 달 전에 작성된 것이고, 이 바이든이 캐톨릭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두 달 전에 작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1월 20일 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여러 46개나 되나요? 그 행정명령에, 수많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을 아시죠? 여러분 다 그 신문을, 뉴스를 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이 제일 처음에 행정명령에 그 서명을 한 그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바로 climate change예요. 기후변화 정책에 제일 먼저 서명을 했습니다. 1월 27일 MBC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Biden signs executive actions on climate change. 그러면서 climate change라는 그 행정명령서에 조 바이든이 제일 먼저 서명을 했는데, 바이든이 얘기하기를 It's time to act. 지금 빨리 행동에 옮겨야 될 때이다 라고 바이든이 얘기했다 라고 이렇게 MBC 뉴스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 1월 27일 기사에도 뭐라고 났냐면은 climate change as a national security threat.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정책, 이것을 어기는 것은 국가의 security,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굉장한 범죄 행위로 취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 락이 클라이멧 락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가 기후 봉쇄로 이어지고 그것이 짐승의 표에 그 강제하는 그것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바이든이 이 클라이메 체인지, 기후변화 정책을 어길 때에 이것을 심각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심각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벌써 교황이 그 교서 라우다토시에 뭐라고 했어요? 이 기후변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기후 클라이메 체인지 대책을 위해서 일요일을 전 세계적으로 온 가족이 휴식하는 날로 정해야 된다라고 발표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의 대선을 치르면서 미국의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트럼프 이 보수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 두 정당을 지지하는 그 두 무리가 아주 쫙 갈리면서 이 진영 논리가 갈라지고 있는데 그 지금 그 주류 언론에서는 굉장히 그 반 트럼프 정책, 트럼프를 굉장히 비판하죠. 주류 언론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밀고 있습니까? 기독교 보수 그 기독교인들 또 복음주의파들이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채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보면 빅토리 채널 뭐 또 거기에 나오는 뭐 아메리카 스탠딩 뭐 이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보면은 굉장히 그 이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 민주당과 그 바이든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트럼프를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트럼프와 이 트럼프 정책을 미는 이 사람들, 이 복음주의자들과 이 기독교인들의 이 그들의 그 깔려 있는 사상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시온주의가 있습니다. 이 시온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대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믿고 있는 이 시온주의 사상을 가진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언을 이룰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라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중에는 안티파와 BLM이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지금 주류 언론에서 계속 공격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트럼프 지지하는 그 세력 중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가 하면은 특별히 QAnon이라고 있습니다. QAnon은 그 주류 언론에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QAnon들은 음모론주의자다, 극렬주의자다, 사회병적인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QAnon을 아주 안 좋게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다라고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QAnon 음모론주의자들, 이 과격한 분리주의자들과 이 재림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이 신문에 났는데 꽤 여러 신문에 꽤 여러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심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데일리 비스트라는 그 미국의 데일리 비스트라는 뉴스 신문에 1월 21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뭔가 하면은 How a new religion could rise from the ashes of QAnon. 이게 뭔가 하면 어떻게 QAnon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종교가 떠오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제목의 기사인데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음모론자와 이 과격 분리자에 들인 이 QAnon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을 연결해서 똑같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이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은 예언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서 항상 과격한 사회 종말 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이렇게 요상하게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윌리엄 밀러가 대실망한 이후에 그 윌리엄 밀러를 따르던 일부분은 쉐커스라는 이 분파가 뭔가 하면 이게 퀘이커 교도나 아미시 같은 이렇게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이런 기독교인들을 말하는데 밀러의 대실망 이후에 일부분은 쉐커 교도로 합류하기 위해서 떠났지만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서 그 예언은 이 땅에 임하는 재림과 종말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정결, 정화에 관한 것이었다고 믿는 무리들이 형성되었는데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cognitive dissonance, 그러니까 사회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사회의 이 현상을 그 잘 인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부조리하게 느끼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인지 부조화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쩍 재림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음모론과 예측을 했지만은 QAnon의 음모론과 예측이 계속 빗나가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상한 음모론만 생산하고 있는 이상한 집단 아니냐. 그러면서 QAnon을 공격하면서 이 재림 성도야말로 잘못된 예언과 예측을 해서 거기서 양산된 이상한 무리들이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뉴스에만 난 것이 아니고 애틀랜틱 신문과 페이스트 신문 같은 그런 잡지와 신문에 벌써 20년 11월에도 실렸고 또 6월 달에도 실렸고 올해 21년 1월 달에도 실렸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극렬 굉장히 분리주의자들과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이 성도들을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생뚱맞게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는가 참 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쟁투 592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을 거짓되게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로 취급될 것이다? 음모론자처럼 굉장히 과격분자, 분리주의자, 사회에 또 정부에 협력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로 그렇게 몰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예수님을 죽도록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거짓 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누명을 쓰시고 이 사람이 3일 동안 성전을 헐으면 3일 동안 성전을 다 짓겠다라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고 음모를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마지막 성도들도 이런 거짓 누명과 고소를 당하면서 핍박과 또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히 또 충성하는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와중에 제 가슴을 굉장히 흔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상한 뉴스를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국 데일리 뉴스 1월 28일에 12월 28일 2020년 12월 28일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1200만 달러를 들여서 재건축 시공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무슨 기사인가 하면은 이태리 당국이 최근에 1000만 달러를 들여서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원형 극장을 새롭게 건축하기로 하였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 기사는 말하기를 2000년 전에 그 경기장 중앙에 있던 검투사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1000만 달러나 들여서 새로운 첨단으로 이렇게 잘 접었다가 펼쳐지는 그런 새로운 무대 바닥을 새롭게 시공한다. 이것이 2022년에 완공이 되면은 거기서 큰 콘서트도 열고 연극을 개최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이 원형 극장과 콜로세움 이 극장 이것을 새롭게 건축한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제가 1991년도인가 제가 로마의 이 원형 극장 콜로세움을 직접 가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오빠 되신 강병국 목사님과 또 저희 장로님과 또 한 다른 목사님과 넷이서 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을 간 것이 아니고 그때에 그 네덜란드에서 유럽에서 세계 각국의 독립선교기관이 지도자들과 또 그중에서 중요한 평신자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강병국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강사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제는 기독교에 들어온 특별히 재림교회에 들어온 신신학의 공격과 또 변질된 복음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회가 열렸어요. 갔더니 수백 명이 네덜란드에 모였는데 이제 강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제 나가서 특별 찬송을 부르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설교를 영어로 하셨는데 동시 통역으로 3개 국어로 그때 동시 통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또 스페인어, 그다음에 불어 이렇게 그냥 각국에서 모였는데 참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처음 만났는데도 정말 10년지기 식구들 같아요. 얼마나 다 경건하고 정말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거기 모였는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회를 다 끝났는데 집회를 마친 후에 강 목사님께서 내가 이 유럽에 왔는데 꼭 방문하고 싶은 새 장소가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사적으로 이제 경비를 들여서 강 목사님을 모시고 간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목사님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꼭 가보고 싶으신 곳이 왈덴스 마을과 그다음에 콜로세움과 카타콤에 가시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이렇게 가이드를 이제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지도를 사서 선수 지도를 보면서 기차를 막 유로레일을 타고 이러면서 막 거기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왈댄스 마을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왈댄스 그 마을에 가서 참 지금도 제가 이제 가슴이 뭉클한데요. 그 왈댄스 마을에 갔더니 그 왈댄스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던 그 큰 동굴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구는 아주 좁았는데 거기는 좁은 입구로 들어가니까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오고 그 천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몰래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십자군들이 와서 밖에서 불을 질렀죠. 그러니까 연기가 막 들어오니까 그들이 막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나오니까 그들이 나오는 사람을 다 때려서 죽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당한 그 동굴도 가봤고 또 왈댄스인의 그 학교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밤새 그들이 필사를 해서 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 그 옷 속에 이렇게 그 두루마기 성경을 감추고 가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것들. 그 다음에 왈댄스인 박물관에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왈댄스인들이 그 고문당하던 그 고문기구도 있었고 그림도 제가 고문당하는 그림도 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온 것이 이제 작은 앨범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왈댄스 마을에 가서 그 순교당한 그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잔인한 고문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카타콤과 콜로세움을 와서 방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 대단하더라고요. 그 카타콤에 이제 들어갔더니 아주 구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아주 미로처럼 갈래가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내자를 따라서 그 수없이 갈라진 데를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그들이 기거하던 그런 이제 그들이 쓰던 그 헌 그 그릇도 남아있었고 이렇게 동으로 된 수저 그런 식기도 남아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많은 이렇게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하나 봤더니 바로 그 안내자가 투어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바로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그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많이 있을 때 그들이 카타콤 그러니까 지하 동굴 무덤이었다 그러죠? 지하 동굴에 숨어서 그들이 오랜 기간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콜로세움을 방문을 했는데 그 원형 극장이 너무너무 커요. 굉장히 큰데 이제 반은 이렇게 허물어져서 있는데 이제 강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서셔서 아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원형 극장이 넓었는데 메아리처럼 그 목소리가 저쪽까지 울려서 마치 마이크 된 것처럼 음향 장치가 아주 잘 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딱 섰는데 그 콜로세움에 섰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화형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에 찢겨서 죽기도 하고 참수당해서 죽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검에 죽기도 하고 거기에 이루어진 많은 순교의 역사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찡했는지 정말 이들이 얼마나 굳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들의 목숨을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정말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 정말 순교라는 그런 단어가 제 가슴에 와 박히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 40페이지에 그 원형 극장 콜로세움에 대한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뺏기고 집에서 내쫓겼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써 인을 쳤다. 빈부와 귀천과 학식의 유물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과 질병과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여 종교의 적이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거나 짐승의 가족을 씌워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였다. 제가 이 콜로세움을 다시 건축한다는 이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아, 제 가슴이 아, 옛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아, 정말 앞으로 우리가 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아,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보면서 내가 정말 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생명까지 바치면서 주님께 충성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준비되었는가 하면서 내 자신을 깊이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환난을 다 통과하고 살아서 주님을 승천하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승천하는 사람. 14만 4천의 무리가 있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자들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무리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많은 노약자, 연약한 자와 또 노인들과 또 어린이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잠재우실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서 살아서 환난을 다 통과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순교의 그 숭고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저는 환난 전에 미리 잠재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 여기 계십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운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성도 여러분 각자를 잘 아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운명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어떤 초이스가 주어지든지 우리는 마음속에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헌신과 각오와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카타콤에 대해서 이 대쟁투에 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 속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 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면서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이 세상에 어떤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 수 없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그 빈곤과 굶주림과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카타콤에 견디면서도 그들은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카타콤에 가서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 정말 제 눈에서도 정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쟁투 41페이지에는 순교자들이 그 콜로세움에서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였으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그렇게 굳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지요? 여러분들 저와 이런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순교할 자리까지 나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의 원형극장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는데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도 누가 있습니까? 예,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항상 그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로 가리라. 예. 그 로마에 세워진 그 그리스도인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너무나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에 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여러 도시에서 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로마에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오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배가 파선이 되고 어느 섬에 가서 그 섬의 추장에 그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고 여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그 호위하던 그 대장과 그 모든 군인들이 아주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그 로마에, 그래서 그 로마에 온 뒤로 또 그 당분간은 그 네로가 그 무죄 선고를 내리고 또 이 백부장과 그 근위대장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은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몸으로 못다 전했던 그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됐는데 그렇게 오고 싶던 로마에 오게 됐는데 그 죄수의 몸으로서 그 복음을 못다 전한 복음을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린 참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착고의 그 메인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됐지만은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나오는 사람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스다구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다구는 로마의 황족이었고 또 거기 보면 아리스도블로의 권속들에게 안부를 전해다 달라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거기 안부를 전합니다. 이 아리스도블로라는 권속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 헤롯의 손자 아그리파 1세와 형제 관계에 있었던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리스도블로가 죽게 되니까 그 아리스도블로의 그를 섬기던 모든 사람들이 글라디오 그 황제 밑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를 섬기던 사람, 그러니까 왕족들이에요. 그 왕족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나기수의 권속에게 무난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기수는 글라디오 황제의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꽤 높은 자리에 있었죠. 이 나기수가 죽자 이 나기수를 섬기던 그 많은 그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섬기는 그 자리로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로 황제의 그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족 중에, 그 황제의 그 권속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그 많은 도시들이 불타게 됐는데, 어떤 루머가 돌았습니까? 아, 바로 헤롯이 새로운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화재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방화를 했다. 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고 민심이 흉흉하여지니까 로마 그 네로 황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아주 미움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재를 방화를 저지른 방화범이다라고 그 모든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됐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주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 로마에서 잡히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도 잡히게 되었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감옥에 왔기 때문에 겉옷도 가지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책도 가지지 못하고 급하게 그 토굴과 같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까? 내가 추우니까 좀 겉옷을 가져다 놔오. 이렇게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썼죠. 제가 그 네로가 특별히 사도 바울을 죽이게 된 그 배경에는 자기 그 친척들과 자기 그 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발견하고 네로가 더 분노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에 그 제가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비디오가 뭔가 하면은 쿼바디스라는 그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쿼바디스라는 그 오래된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형 극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몇십 년 전인데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그 인상 깊게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든지 또 참수를 당하든지 사자에게 찢겼든지 그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어서 땅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데 그 네로 황제가 네로가 그 죽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장면인데 제가 아직도 그게 아주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 네로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간 그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도 웃고 있잖아, 이 사람도 웃고 있잖아, 모두 다 웃으면서 죽어갔어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같이 죽임을 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소를 띠면서 그 죽은 얼굴인데 다 웃음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모두 다 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죽었어, 이 크리스찬들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이 그 영화의 그 중간에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의 그 순교 당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미소를 띠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을까? 아마 그 원형 극장에 그 구경꾼으로서 참석했던 많은 관중들이 그날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어떤 뚜렷하게 각인된 그런 장면들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길래, 누구를 믿길래 그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무엇을 믿길래 아무 두려움 없이,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저렇게 불타는 그 장작더미 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 칼에, 검투사의 칼에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인가 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순교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감의 사도행적의 이 사도행적이라는 이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보면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길까봐 아주 몇 명의 그리스도인만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사도 바울이 그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예. 아.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를 수행했던 사도 바울이 죽는데 로마 시민은 고문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그래서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드렸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 형장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그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을 보면은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참수형을 했던 그 군인이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 곧 이별하게 될 사람들, 자기가 놓고 갈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고문과 고난에 처할 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그 박해에 잘 대처하기를 바람으로써 그 사람들의 대한 염려,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의 슬픔이나 고통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기쁨으로써 갔는데 그는 같이 형장으로 함께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곧 아침동이 틀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본향을 마련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마련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을 안위하고 그들의 힘과 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주 애썼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죽는 자리에 나가면서 그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소에 어떤 신앙과 어떤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하는 자리에도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예.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1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 11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평소에 사도 바울이 하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대목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을 했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사형을 당하도록 내어주고 옥에 갇히도록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자기 자신을 그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내어주는 그렇게 크게 공을 세웠죠. 근데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감의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심의 소리를 누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 스승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바로 그 전수를 받았죠.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스승에 대한 존경과 또 양심의 소리를 무너뜨리고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 그런 욕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가혹하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내려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땅에 팍 엎드려졌죠.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의 얼굴, 그때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눈에서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도 핍박하고 그 성도들을 핍박했구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구나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죽인 것을 늘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읽진 않겠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당사자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매일 깊은 회개를 했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간증을 합니까? 나는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어떻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을 맞았다고 했냐면 다섯 번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매를. 여러분 옛날에 그 아시지만 그 매를 맞을 때는 채찍에 그 살점이 떨어지도록 그 날카로운 그 뾰족한 것들이 달려서 어떻게 해요? 살점이 다 떨어지죠. 태장을 세 번이나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하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 다음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는 늘 찬양을 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좁은 길을 가면서 외롭다고 여러분 혹시 투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굳센 신앙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갈라디아 6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티, 스티그마타 이래가지고 표라는 뜻이에요. 이 표는 뭔가 하면 노예나 또 소유물에다 이렇게 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가졌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표를 가졌다. 그 예수의 표가 뭡니까? 예. 사도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매맞은 모든 그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얼마나 그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매를 맞았으니 말입니다. 그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광의 상처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충만히 그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깊은 회개의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라는 그런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옛 습관과 옛 성질과 모든 것을 옛 자아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너무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진짜 그에게 사형 명령이 떨어지고 그가 진짜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갔었을지라도 바로 그는 매일 죽는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즐거움으로 그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적에 아,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의 그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형 집행의 칼이 그에게 내려올 때 그의 온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의 최후의 생각은 그 큰 부활의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실 그 아름다운 날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서운 검과 사형의 집행의 칼을 받을 때 미소를 띠고 웃음을 띠면서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쁨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 의의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운명에 처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도 좋고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안일하게 잠을 자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은 하늘 본향에 가면은 하얀 빛나는 세마포 옷에 붉은 태가 들린 순교했기 때문에 붉은 태가 들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문을 당하든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순교하는 자리에 나갈 만큼 그런 결심을 마음속에 하고 계십니까?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갈 그런 굳센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정말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떨어지든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혹시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나가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굳센 믿음을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